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헤밍웨이는 이 본래 신앙의 가문에서 컸고요. 또 신앙의 분위기가 아주 물씬 풍겨나는 그 가정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의사였고요. 굉장히 선교사적인 마인드가 준비된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있는 의사였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는 기도로만 사는 여인이었어요. 기도로만 사는 여인. 그만큼 굉장히 이 신앙적인 가정 안에서 그렇게 자랐는데 그가 이제 청년이 되고 또 작가가 되면서 그의 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그의 이름이 또 유명해지면서 점점 바빠지는 그런 이유로 인해 신앙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아예 신앙을 저버리게 되죠. 예. 그거 아니어도 신앙 아니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신앙 아니어도 얼마든지 유명하고 또 신앙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이제 꺼내버렸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늘 걱정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잠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영원히 망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그 이 헤밍웨이에게 들려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뭐 설령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킬리만자로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산 중턱에서 스스로 총으로 자살을 했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자가 바로 헤밍웨이입니다. 그가 남긴 메모장에는 이런 메모가 쓰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공허하다. 그의 마음이 왜 그렇게 공허했을까요? 왜 그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래도 헤밍웨이 하면 다 알아주는 작가잖아요. 또 노벨상도 받았잖아요.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도 세상에서는 그래도 인정받는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가 그 고백을 했단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풍성입니까? 세상의 성공이면 가능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게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풍성해졌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풍성해졌어요. 시설도 좋아졌습니다. 와, 좋은 교회들 가보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볼 때마다 특히 저 동네 지역에서 오시는 교인들을 볼 때마다 심장이 아주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부전교회 보면서 마음이 편하세요? 저는 거기 다니면서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조금 뭐 그런 괘씸한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이 들던데 제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지요? 예, 좀 그래요. 예, 그런 생각.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질투도 생기고 아유 참 시설이 참 좋아졌어요. 시설. 또 성도들 얼마나 세련되어졌습니까? 성도들이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보다 더 잘 알아요. 예. 섣불리 목회자 이제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 너무 똑똑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교회의 재정도 얼마나 또 넉넉하게 있는지 몰라요. 또, 사역들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또, 목회자들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 그런데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소위 미자립 교회가 있죠. 미자립교회.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이런 교회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서기가 어려운 교회죠. 자립하기가 어려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교회는 풍성함보다는 빈약함이 더한 교회예요. 그렇죠? 풍성함하고는 어울리진 않는 교회인 것 같아요. 빈약함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빈약함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무엇이 풍성함일까요? 왜 갑자기 제가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풍성함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48억 자산가에서 57억 빚쟁이가 된 가수 이상민 씨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언론을 통해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새로운 어떤 양심적 인간으로 아주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지요. 그가 말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즐길 수 없다면 프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로가 아니다. 그러면서 곧이어서 그 셰익스피어의 그 명언을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 때 우는 사람은 3류이고 힘들 때 참는 사람은 2류이고 힘들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1류다 이야기를 빌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뭐냐면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류다 얘기했습니다. 주류다. 제가 여기서 이 주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향해 본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이 주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우리는 삼류가 아니에요. 뭐 일류? 부럽지 않아요. 주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기대를 걸고 있는 그 기대를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인지 몰라요. 세상은 인류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인류가 되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도 1등이 하라고 말합니다. 예, 인류가 되라고 말해요. 아니요, 인류가 돼서 뭐하게요? 주류가 되게 가르치십시오. 정말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시고 가르치시면 보다 더 의미 있고 그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풍성함이란 뭘까 하는 거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풍성함일까요? 큰 교회, 시설을 잘 갖춘 거, 뭐 멋들어진 교회, 멋들어진 프로그램,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다 갖춘 어떤 곳이 다 풍성함일까? 또 비교하여 어떤 이는 우월감을 갖게 하고 어떤 이는 어떤 자책감을 갖게 하고 또 뭔가 열등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풍성함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풍성함이 그런 것일까? 가진 자에게는 뭔가 우월감을 갖게 하고 어깨에 힘을 주게 만들고 못 가진 자에게는 뭔가 위축감을 갖게 하고 뭔가 실패감을 갖게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풍성함일까? 무엇이 풍성함일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간단히 한번 제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쭉 몇 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얘기합니다. 자, 말씀들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풍성함이 아닙니다. 소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비교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풍성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풍성함은 본질적인 풍성함이에요. 그 영광의 풍성함. 이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설이 별로 안 좋아도 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 있어도 또 성도들이 그렇게 세련되지 않았어도 사역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빈약해 보여도 또 목회자의 설교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서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이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이 조금 빈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도 너무 노후되고 너무 안 됐어도 중요한 것은 그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곧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새벽에 우리 김종국 전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셨어요. 설교 후에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요즘 가뭄으로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가뭄으로 힘든데 여러분 가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런 기도를 하지? 뜬금없이 지금 여름도 아니고 이미 다 가을도 됐는데 다 그랬는데 역시나 그 아침에 억수로 비가 와서 236mm. 와,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요. 9월 하루 강수량 중에서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우리 부산 거기에 내렸대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양정교회의 기도를 확실하게 들어주신다. 예. 네. 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양정교회의 기도를 진짜 확실하게 들어주신다. 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는 진짜 잘 생각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 네. 잘 생각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요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풍성해도 너무 풍성하게 비를 내리셔서 예, 적당하게 내려야 되는데 소위 그런 양, 보여지는 것, 외형적인 것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풍성함은 그게 아니에요. 넘치면 넘칠수록,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넘치면 넘칠수록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한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풍성함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의 삶이 저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물질이 계속해 뭐 구멍난 전대처럼 다 빠져나가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사업도 잘 되길 바라고 물질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 하루속히 건축이 돼서 정말 외형적으로도 멋진, 멋스러운 교회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풍요로움이 또 건축의 진행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지어놓으면 멋스럽고 지어놓으면 이야 대단하다, 양정교회 엄청난 부흥을 가져오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런데 혹 그 진행의 과정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가리워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에베소 교회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기를. 저는 하나님, 우리 양정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첫째,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16절 중간절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너희 속사람을 이라는 표현은 이 말의 표현 속에는 어떤 걸 전제로 하죠? 겉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전제로 해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이게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알곡과 쭉정이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를 어떻게 정리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알곡은 속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훅 불면 싹 날아갑니다. 그런데 알곡이 토실토실한 것들은 훅 불어도 끄떡도 안 합니다. 딱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 알곡과 쭉정이는 속이 비었느냐 꽉 찼느냐예요. 또 한 가지, 알곡은 심으면 다시 심으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심으면 썩어 없어집니다. 혹 싹이 나더라도, 쭉정이에서 혹 싹이 나더라도 비실비실 크다가 죽어버려요. 비실비실 삐집고 나오다가도 스스로 죽어버려요. 그것이 쭉정이에요. 그것이 가라지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속사람, 겉사람에 누가 무엇이 속사람이고 무엇이 겉사람이겠습니까? 알곡이 속사람이고, 그렇죠? 쭉정이는 겉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만 화려한 거, 외형적으로 다 갖추고 풍성해 보이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은 다 텅텅 비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그 안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쭉정이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훅 불면 날아가 버릴 쭉정이가 돼서는 안 돼요. 아니, 토실토실 차 있어야 합니다.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그래서 끄떡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눈에 보여지는 것, 세상에서 소위 명예, 어떤 권력, 어떤 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겉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출세할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멀어지고요. 내가 돈을 더 많이 잘 벌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멀어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명예를 드러나게 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막 칭송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시간이 흐르면 늙고 병들고 후패해지는 거예요. 명예, 여러분, 곧 사라질 거 아닙니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부, 여러분,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질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기껏해야 100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속사람은요? 그러면 속사람은 뭘까? 속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한 그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강건케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보여지는 것보다 무엇을 나타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해요. 여기서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심을 제어하죠. 제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동력을 제공해요.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불쑥불쑥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이 마음이 늘 부딪히지 않습니까? 늘 부딪힌단 말이에요. 늘 부딪혀요. 갈등을 일으켜요. 안 그러세요? 목사는 안 그럴까요? 목사는 늘 성령 충만할까요? 아니요.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마음 상해요.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기분 상해요. 그런데 참고 참아서 그렇지 속은 다 타고. 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 보세요. 성령님은요.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달라져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힘들 때 주님 바라보면 주류가 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능력으로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린 속사람이 강건할 때까지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되느냐, 언제 그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느냐. 두 번째는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참 저는 새롭게 봤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야 어쩜 이런 표현들이 또 나올까 성경에. 17절 전반전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기도에 의하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되고 무엇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참 놀라운 진리를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에베소를 묵상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야,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글을 썼을까? 참 생각을 많이 했다. 진짜 생각을 많이 해서 글을 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즉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뭘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이어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 터가 굳어진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 우리의 믿음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먼저 뿌리가 내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깊이 박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리가 깊이 박힌다? 여러분, 정말 오래된 나무, 막 정말 이렇게 한 손에 쥐기도 어려울 만큼 정말 오래된 고목들은 왜 그렇게 고목이 될 수 있었습니까? 자주 옮겨 심으면 그렇게 고목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될 수 있죠? 한 곳에 오랫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끄떡도 하지 않고 한 곳에 오랫동안 지키고 있어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목이 되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이야기하면요. 비추어 얘기하면 나무가 크고 튼튼하게 자라려면 한 곳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상했다고 감정 상했다고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자꾸 옮겨다니는 사람들 잘 보세요. 그분들 신앙 똑바른 사람 있는지. 잘 보세요. 말하기 좋아하고 자꾸 옮겨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진짜 신앙 제대로 된 사람 있는지. 아니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혹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대로, 혹 오해를 받으면 오해를 받은 대로 그냥 꿋꿋하게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결국은 믿음의 뿌리를 착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적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성도들만 있길 바랍니다. 자꾸 옮겨다니지 마세요. 그리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옛반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새빵살이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새빵살이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제가 어릴 적에 옛말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빵살이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하면 우르르 다가오기 쫓아가고 어느 부흥에 가면 은혜 많이 받는다고 하면 우르르 다가오기 거기 쫓아가고 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오히려 비판만 들어요. 야, 내가 어디 갔더니 설교를 얼마나 못 들어지게 설교 잘하는 우리 목사님 현찮아 갖고 설교도 못하고 비판만 들어요. 야, 어디 갔더니 야 은혜가 막 폭포수 같이 내리더라 막.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는 와 싱거워 가지고 그냥 그분한테 소금을 확 먹였으면 좋겠어. 아, 우리 교회 예배는 막 싱거워 가지고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슨 짜야 됩니까?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뭐 무슨 막 화려하고 뭐 멋들어지고 뭐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잘못된 신앙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죠. 한 곳에서 깊이 뿌리를 박고 성실하게 섬길 때 그때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머니 식단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를 바꿀 수 있어요? 예?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엄마는 말이지. 맨날 이거 똑같은 것만 해준다고. 예? 그러면서 막 불평한다고. 엄마를 바꿔버릴 수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대요? 어떻대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게. 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이성 지식으로 도무지 이해 가능하지 않은 범위를 넘어서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우리의 지식의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이성의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요. 넘치는 사랑이에요. 우리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결코 되돌려 드릴 수 없는 지식의 범위를 넘어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배은망덕한 거죠.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넓다고 얘기합니다. 넓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거래요. 이 땅에 어떤 죄인도, 이 땅에 어떤 죄인도 다 품을 수 있는 그 넓음이 있는 거죠. 그 어떤 심각한 죄인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 넓은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또 두 번째는 길대요. 길대요. 사랑하시되 조건적으로 한시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랑하신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죽도록 사랑한다고 우리는 부부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길대요. 긴 것도 그냥 긴 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높대요. 높대요.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높은 사랑, 이 간극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밑바닥을 치고 있는 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어마어마한 낮춤으로 내려오신 그 사랑,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깊대요. 깊대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으니 얼마나 깊은 사랑입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자꾸 실천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17절 전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은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눈으로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장악할 때 우린 그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드러나냐면 내가 그 사랑에 장악될 때, 내가 그 사랑에 완전히 포위될 때, 내 삶 가운데 그 사랑이 자연적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얘기합니다. 어디서 역사한대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지 20절 하반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이나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지금도 세상은 자신이 영광 받고자 합니다. 혹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기분 나빠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으로 영원 무궁토록 영광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제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